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입술로 시인하는 목숨을 담보하는 실제적인 행위가 함께 할 때 온전한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대상은 인종이나 사람들의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구원을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4절에서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는 인격적인 믿음과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경로를 또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난 것이 아닌 것은 이러한 분명한 경로를 통해서 수없이 듣고 또 들은 이스라엘이 왜 복음에서 제외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그 이유를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예정으로 이해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11장 말미에 가서는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 구원의 예정 속에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믿음이 어떻게 생기며 믿음이 생기게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이며 그럼에도 이러한 원리가 어겨지는 이유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라는 사실에 고개를 숙여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오늘 우리 자신들 속에 적용하면서 신앙의 성장과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는 경우에는 역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그 은혜의 자리에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경계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과 우리 각자를 통한 인류 구원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해서 나를 포함한 우리, 즉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대한 우리 각자의 역할도 가볍게 여길 수 없음을 교훈받게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키우고 주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불러들이기를 원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믿음의 삶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불일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먼저 앞에 16절을 두고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은 난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그렇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반대로는 무엇을 전하는 자가 증거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도 중요한 답변을 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이런 의미로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첫 부분은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잘 새겨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는데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는 생기지 않는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교제를 통해서 생기지 않는가? 여기에도 확답은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분명한 방법을 본문에서는 분명히 들음에서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고요. 다시 조금 진행해서 5절에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연거푸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신앙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도 계속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이 원리는 불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도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전도를 하려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세상과 다른 좋은 분위기도 또는 사랑도 관심도 중요하고 좋지만은 거기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만 납니다. 여기에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이해를 해도 좋은 신앙의 원리를 보게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듣는 것은 꼭 예배 시간에 증거되는 메시지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첫 장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시편 1편 1, 2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을 얼마나 잘 들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리에 굶주린 자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림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이라면 이런 이유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음을 탄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들리지 않음을 땅을 치면서 탄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세상의 일에 너무 바쁘거나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모두 잘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일도 잘 조절하는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항상 너무 세상 일에 부딪히고 육신이 녹초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진리를 듣는 것을 잘 해야만 한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주님의 진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 육신이 힘겨운 상태로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말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반드시 그런 장애를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하지 않고 힘을 쓸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영적인 음식을 먹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같은 원리로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 생활하는 각자의 책임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제목에서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믿음이 생기게 한다는 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효력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세상에 그럴싸한 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하였고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유명하다는 철학자들의 말도 믿음을 주지는 못합니다. 철학의 거성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말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떤 사람의 말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데는 가치가 없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누가 말한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조하지 못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누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데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성경의 진리는 초등학문인 인간의 보조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완벽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의 말씀으로는 만고 불변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말씀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풍성해지고 은혜를 충만케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또 다른 어떤 보조적인 것들이 필요치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가르침으로서의 말씀이 풍성히 가질 것을 당부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 속에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각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책임이라고 볼 것입니다. 즉, 들음이 각자의 책임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전하는 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의무를 오늘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듯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같은 책망을 주님으로부터 면치 못할 것이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주님의 종들은 그것이 어린아이든지 어른이게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함으로 듣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면 믿음이 나게 하는, 믿음이 생기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줘서 듣는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고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16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겠는데 그러나 중요한 이 들음을 헛되게 흘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희생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이사야서 53장 1절에 그렇게 단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귀중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가복음 4장 9절과 23절에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귀가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귀는 다 귀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는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요한복음 6장 61절에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우리는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신령한 비유를 베푸는 주님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27절이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교훈이 얼마나 감동이 됐던지 앞에 있는 여인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도 분명히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아멘으로 말씀을 듣는데 나에게만 들려지지 않는다면 사실 탄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비유를 통해서 적절히 말씀을 하고 제자들에게 해설까지 해주시는 것들을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는데요. 네 가지의 말씀을 듣는 밭을 비유하고 있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곧 뺏기는 것은 길가에 뿌린 말씀과 같다. 돌밭에 뿌리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뭡니까? 돌짝밭에 뿌리온 씨앗은 금방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지만은 결국 말씀 때문에 환난이 생기면 그 말씀을 팽개치는 자라는 거죠. 가시떨기에 뿌리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뭐냐 하니까 세상의 재리, 경제적인 문제 또는 우정적인 문제가 걸릴 때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결실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이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좋은 땅에 뿌리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에 네 가지 말씀을 듣는 비유의 말씀을 해설하는 것을 제가 인용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인용된 말씀처럼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시편 19편 4절 상반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은 풍성한데 자신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비극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듣는데 장애를 일으키는 요소들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할 것입니다. 모두가 풍성한 은혜로 들을 때에도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거지요. 결국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도 걸림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물며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에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걸림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일반 군중들은 듣고 기뻐하는데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구원의 진리를 듣지 못함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뵙는 겁니다. 듣는 말씀마다 은혜되고 생명이 풍성한 양식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가진 하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19절에서 마지막 21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듣고도 순종치 않으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본문에 인용되고 있는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백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결국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은 외면하고 다른 외간 남자의 말을 들으려 한다면 시기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남편은 진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대개의 경우 다른 것들이나 일들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귀중하게 여겨지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인해서였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도의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세상의 일이 너무 지나쳐서 그러거나 전하는 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해서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일들이 듣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중요하게 대두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는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신앙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서 55장 11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선한 목적을 가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외면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듣지 않는 사람에게 불리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11장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머물지 않고 들으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는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을 시기 나게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러한 자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설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대로 신앙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눈 속에 걸리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결국 열심히 늦게 시작해서 신앙하는 사람을 시기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한 시기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 그런 시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오늘 19절에 그랬죠. 반대로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아시는 바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였노라. 이사야서 65장 1절을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거절되었다가 회복될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가지 열매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재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에 그런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아브라함과 약속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도 버리움을 당했다면, 그리고 그들의 버리움 받은 자리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면, 원가지를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에게 돌감람나무 가지인 우리들은 버리는 것이 얼마나 쉽겠느냐? 그러므로 경성하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 또 다른 대상을 향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인류가 구원의 대상으로 초청되지만 오늘 나 자신이 포함된 구원이어야 나 자신에게도 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애절하게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21절에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구걸하실 뿐이십니까? 이러한 사랑을 외면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뿐입니다. 천하에 듣기 좋은 별식 같은 이론도 철학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거나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없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장애를 극복해야만 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 대상이 누구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을 헛되이 흘릴 수 있음을 경계하고 말씀을 간절히 듣지 못함에 탄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건 뭡니까?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간절히 듣고 그 말씀을 또 자신들이 읽음으로 확인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한다면 나의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줄 수 있음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듣기에 좋지는 않지만 이것은 성경이 교훈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믿음이 나고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은혜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고 날마다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기 때문입니다. 행여라도 제게 말씀을 듣는 것이 장애가 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일입니까? 아니면 제에 대한 인격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 대한 모독입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은혜로 듣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천국에 날마다 다가가게 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